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3절을 우리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하시니라. 네, 주님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두시고요. 우리 성경에는 경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문을 주셨지만은 경문. 네 가지의 그 길입니다. 경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거. 유월절도 지켜야, 장자에도 지켜야 되고 등등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등에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대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도 붙이고 팔에도 차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지요. 우리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권세 가진 분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제자로 삼아서 내 제자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의 친구, 제자에서 예수님에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못 살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실하게 채워주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질서를 주었지 않느냐. 그 질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분이 누군가니까 예수라.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삶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만 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노가 없어요. 그렇지만이 없어요. 그냥 하면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할 거 없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더 완성시키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율법은 거룩하고요. 우리에게 온전하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은 죄의 진 값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죄만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구약 율법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잘못 번역된 것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 귀신으로 바꿔서 번역한 것이 잘못되었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영혼,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이 나가서 그것이 귀신이 된다 하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것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이라고 전부가 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 사탄과 귀신이 우리 혼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제자들을 칠심을 내보길 때 마귀의 권세가 굴복하는 것으로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되는 걸 기뻐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심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다 주셨다. 그 권세로 다시 여러분에게 확증하노니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유언이 확증이 되고요.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한번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유언, 유언을 하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되는 거지요. 우리 본문은 우리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 명령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하기 전까지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근거가 우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요. 그 명령을 갖고 우리에게 지켜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라고 지금 명령을 지금 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생활에다가 딴 교회로 갔던 사람이 자기 자녀를 선교 여행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선교 여행에 보내고 이런 적이 없는데 딴 데 가니까는 선교 여행을 보내더라고요. 그 뭐냐? 바로 이걸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실행하는 그런 거. 그런데 왜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명, 대사명, Great Commandment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오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죠.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죽는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에게 옷을 가죽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에요. 그 회복.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 에덴 동산 천국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대사명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천국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분명히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가 들어간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 천국이 내 가슴에 지금 형성이 된 거라고요. 그 천국을 가진 자들이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정의 천국을 이룬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세 번 죽을 고비를 당했답니다. 거의 두 번은 죽을 고비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보복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보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복은 다시 또 보복을 낳겠다. 내가 그걸 끊어버리면 더 이상 그 일로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때 새로운 죄악의 싹시 발생하는데 내가 거기서 끊어버리면은 용서해버리면은 그걸로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길이 천국의 길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사실은 본 거지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을 가지려고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농사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쳤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쫓겨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두거든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것을 거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식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면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뭘 했습니까요? 동물을 잡아 죽였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의 죄를 덮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러한 길은 누군가 하나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곡식으로 제물 드리는 건 레위기에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하나님은 피를 보신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언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지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므로 인해서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이 살수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 율법은 613개라고 그랬어요. 하라는 것 248개와 하지 말라고는 365개에서 가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율례가 들어있습니다. 민법이 들어있어요. 민법. 민법은 뭐냐? 출애굽기 21장부터 24절까지 민법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제, 예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만 주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너 대신에 네 아버지가 네 선조를 위해서 너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전 제사하는 방법을 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용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계명은 무엇인가요? 다니엘 선지자는 9장 25절에서 말합니다. 70일회가 지나면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이 뭐냐? 일곱 일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데가 일곱 일회라고 그랬습니다. 49일, 49년이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일회가 되면은 성전이 완성된 때부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까지가 62일회래요. 60일회. 한 일회면 7일이죠. 한 일회면 7일이니까는 62일회면은 4일인가요? 사실은 434. 근데 그걸 연수로 해서 43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가 탄생한 것까지를, 돌아가실 것까지를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하나님은 그러한 옛날 옛 언약으로서 회복되지 못하니까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그 회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그 대사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대사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약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을 봅니다. 단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라는 거를 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랍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게 짐에만 있지 말고 가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요. 병든 자에게 병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내가 현재 죽을 지경인데 주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주님께 간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한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일어서서 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선교 대상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을 삼으라. 우리 전도 목적은 친절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름 말도 붙이지 않지요. 그러나 전도의 법칙에서는 3초 동안에 그들을 웃길 수 있는 말을 가지라고 그러죠. 3초 동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죠. 뜨거운 날 같으면 아 오늘 참 덥지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라는 거예요. 왜? 버스를 탈 때든지 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한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들과 대화를 가질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항상 갖고 사는 그런 겁니다. 예수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바로 파워거든요. 그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전하려고 하든지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지혜와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와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그래서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돌로 맞아서 죽었는데 나 같으면 불평하겠어요. 주여 주님을 증거했는데 내가 이렇게 돌을 맞고 죽어갑니다 라고 불평할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 아무리 말없이 돌 맞고 죽었다고 성 밖에 내쳤는데 살아나서 털고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믿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지금까지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권세적이나 모든 면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제자를 삼으십니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 가르치는 것이 데리고 가르치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는 어떤 훈계나 교훈에 의해서 주입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쉽게 풀어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대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향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인 손해보는 일을 하는 일이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선한 과실을 맺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친다는 건 전쟁에 대비해서 군인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인 갔을 때 6주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총을 잘못 쏴가지고요. 잘못 쏘니까 벌을 줍니다. 잘못하니까. 어떻게 벌을 주냐면은 M1은 소총이거든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가 그 총으로 실수를 해서 실탄 5발을 소비했으니 너는 그 소비원 값을 네가 치료해야 된다.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잘 맞추는 것이 네가 그 값을 치르는 것인데 잘못 맞췄으니까 너는 손해를 봤어. 그럼 너는 가는 길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거의 10리 드는데 이걸 오리걸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졸업할 때 육주 졸업할 때 보니까 총 잘 썼다. 그렇게 벌 받았는데 총 잘 썼다고 상장을 주더라고요. 참 그래서 가르치는 것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의 효과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느냐. 그분은 기쁜 소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을 어떤 기쁜 소식을 주었느냐. 그건 다른다뇨.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건 요한복음 3장 10절 아닙니까? 내 주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가 육신적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기쁜 거 아니냐. 그가 죽고 우리가 살아났으니 우리는 정말 기쁜 거 아니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을 당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것이 양자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기쁜 일이냐. 이 기쁜 일. 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그 깊은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성령에 충만된다고 그런 것은 이 하나의 외적인 형태만 갖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지만은 그러한 기쁘고 감사한 삶을 관계를 갖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갖고 내가 그 안에 살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죽으면 죽은 대로의 그 영혼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함께 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처소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두면 다시 와서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 전에 죽는 거거든요. 우리를 데려다가 그 처소의 맨션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제자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서 나도 구원받았지만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어지면 항상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음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게 되면은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게 되면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신부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데 교회 나오는 걸 폐하게 되면 내가 신부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예요.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어버이라고 불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머니는 신부인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가 회복되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일용할 양식을 감당할 수 있는 구제 역사도 일어나야 되겠고요. 병든 자가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방문해서 그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건축자로서의 삶을 갖고 주님의 이 일을 지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공력을 금으로 은으로 보화로 만들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행군나팔 소리로.